선함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갖고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항,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입성입니까? 예, 입성하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읽고 나서 은혜를 받으십시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은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의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계절적으로 보면은 사순절 내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사순절은 2월 14일 올해죠. 2월 14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30일까지 계속되는 40일. 여섯 일요일날을 뺀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기도한 것을 우리 기억하는 것도 되겠고요.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느냐 하는 믿음을 갖고 살라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중에 종려주일은 부활주일 31일을 부활주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종려주일이 되면은 오늘이 종려주일이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된다. 왜 고난주간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은 잡혀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난주간이라고도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소리 높여 찬송하려노라.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이제 왕으로 되실 거라 이렇게 믿고는 있었지만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예수님 자신은 정치적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경계를 하셨죠.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선지자로, 오늘 말씀 11절에 선지자로, 나사렛에서 난 선지자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마라 이런 거 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참 처량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 새끼가 여기 왔는데 사람들이 겉옷을 거기다가 얹어놓고 거기 타시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따르는 사람들은 어중이 떠중입니다. 전부 영 예수를 앞에서 뒤에서 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송하리라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낮은 자세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겸손함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준 것도 된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건 왜 들어갑니까요? 예루살렘에는 절기적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귀중한 곳으로 이렇게 생각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겸손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겸손함이 과연 무엇입니까? 겸손함이다. 무엇입니까? 겸손함이란 자기중심이 아닙니다. 겸손함이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곧 겸손함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사랑을 중심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을 마음을 대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람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대할 때 거만하지 않고 공손한 태도를 갖고 제 몸을 낮추는 것이고 남을 높일 줄 알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마음.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존중히 여기고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청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겸손이랍니다. 겸손은 섬김받기보다는 섬기는 것이고 이해받기보다는 먼저 이해하는 성품이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참 겸손이 좋은 말씀은 전부 다 모아놨어요.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좋은 것,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다 좋은 거예요. 천국에서는 어떤 거냐 어느 분이 얘기하를 그럽니다. 천국은 다 아주 좋답니다. 지옥도 자도 천국이나 똑같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이제 죽어서 가봤더니 천국의 모습과 지옥의 모습이 있는데 아주 먹는 곳이 참 아주 굉장하더라는 거. 그 이건 저 영적인 문제 아니고 우리 육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했던 거예요. 가서 보니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과 천국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그런 대접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가 하고 보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손이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고 뻗청 손이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그 손으로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는 자기 입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사방으로 다 흩어지는 아주 엉망진창의 모습이고 천국을 보니까요 상대방을 그 손으로 먹는 것을 집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뻗청손이지만 먹는 걸 주니까 서로 다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더라. 그런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상대방을 생각하는 곳은 천국이고 자기 욕심을 생각하는 건 지옥의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섬기기보다는 내가 섬김을 받기보다도 섬기는 것이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겸손은 높임 받기보다는 낮은 자리에서 겸허하게 섬기는 것이지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마음을 비워서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종의 자세가 되는 것이 겸손이다. 우선순위가 자신이 맨 나중에 두는 마음이 바로 겸손이다.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세일을 하는데 거기에 일부러 지금 세일을 한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욕심이더라고요. 저도 가봤어요. 옛날에 한번 가보니까 줄을 서는데 한 200명이 줄을 섰는데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관계없어요. 먼저 앞에 서려고 일찍에 새벽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가능하면 뒤에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다 사고 내가 나중에 산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 된다는 거지요. 그게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옛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처럼 이루신 것이다. 우리 옛 선지자가 스가랴서에서 이미 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제자를 시켜서 멋지고 화려한 백마를 타지 않고 오히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겸손이요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둘째는 겸손은 내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 아주 이상한 말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요. 덜 다른 사람보다도 덜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나는 잘났지만은 다른 사람이 더 잘났다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겸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겸손은 온유함이요 낮아짐이요 외적으로 드러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가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항상 먼저 구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예수께서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천국이 가난한 거래요. 가난하다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지금 예수를 믿지만은 정말 부족하다 하는 것. 벼가 익어가서 열매를 맺으면 이렇게 고기를 숙이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다른 사람을 먼저 하는 마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한 자들만이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것이 바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 삶으로 헌신을 해야 된다. 우리 교회 나오는 것도 먼저 나와서 늦게 나온 사람을 환영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 그것도 겸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늦게 와서 어쩔 수 없이 이만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겸손보다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거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높아지기를 원하면은 낮은 자세에 가서 생활하게 되면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연히. 그래서 왜 우리가 겸손해야 하느냐 하는 두 가지를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먼저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스가랴서에 보니까 스가랴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 자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자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미 스가랴에서 9장 9절에서 이렇게 예언해 준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에서 실제로 그대로 행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패스오버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양을 잡아서 먹고 자기가 많으면 이웃과 함께 먹고 그 피를 문설주나 문인방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신이 지나갈 때에 그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면은 패스할 때 오버해서 패스한다 해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큰 절기입니다. 왜?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그러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모든 장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장자를 다 죽였다고 하는 것이 우리 출애굽기 14장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거 우리 그 유월절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세 절기에 유월절 그다음에 50이 지난 후에 뭐예요? 칠칠절. 칠칠절이죠. 맥추절이라고 하죠. 봄에 이제 그건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을쯤 돼서 장막절. 장막절이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다고 그런 거 40년 동안 장막을 치고 살았다고 그런 장막절 이래서 새 절기를 항상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6월 마지막 유월절을 지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목을 끌고 명예를 얻어 통치 기반 삼고 있는 많은 고대 왕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주 늠름하게 자세로 말을 타고 자신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예수님은 달랐죠. 우리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얻었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나귀 새끼를 구했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주라고 하면은 임금이라든지 권세 있는 자가 줍니다. 그러니까 권세 있는 자가 달라고 하니까 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지 않으면 곤욕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한다니까 두 말 하지도 않고 그 주인이 그를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세상 살아가는 데는 다른 사람을 폐를 끼치지 않았고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 어디로 갔는지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 여우도 꿀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지만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예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시는 그러한 겸손한 자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뭘 책임져 주세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나라를 새를 보라. 그들은 수고하지 않고 해도 이제 사실은 수고하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는 수고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들에 사는 백합화는 추위와 더위를 견뎌나가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을 덮어주고 꼽힐 수 있게 하시고 날아갈 수 있게 먹을 걸 다 주시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를 아버지가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자도 뱀을 자식의 고기를 달라면 뱀을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없다고 한다고요. 마태복음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확신만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이 현실에 고통이 있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도가 거듭났을 때 우리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 하는 그러한 삶이라고요. 특별히 다음 주에 좀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잔윤이 있습니다. 잔윤이 누군지 난 모르겠어요. 잔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세례받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세례받으면 지금까지 삶은 이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제 그리스도 안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삶을 사셔야 돼. 저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세례받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물속에 장사 지내고 거기서 나올 때는 새로 거듭난 삶입니다. 거듭난 삶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삶이에요? 옛날 삶을 그대로 삶이 아니라 몸은 그대로지만은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약에 들어가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 과일을 따먹을 때는 정녕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 과일을 먹었거든요. 죽었습니까? 육신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과 갈라졌다고요. 어떤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고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예, 여기 있습니다. 제가 벌거벗었으므로 지금 여기 숨어서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보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끈을 맺는 거예요. 동물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입히고 그런데 그가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둘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인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수고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우리의 삶은 어떤 거예요? 그러한 삶이에요.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은 내 몸은 비록 죽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어버렸고 그대로 있지만 내 생명,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거기에 장사 지낸 거예요. 물속에 없애 들어간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니까. 그럼 그대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병에 들었습니까? 나는 날마다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고 매일 그렇게 마음 내 자신에게 다짐해 보세요. 여러분 병은 사라집니다.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산다고 하면은 나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보지 못하는 것에 지금 바란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로 예수님께서 우리 짐을 져 주시기에는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교하다가 11장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뭔 11장? 마태복음 11장이 생각이 안 나고 10장인가 11장인가 그래서 엉거주춤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지난번에. 그런데 오늘 여기에다 다시 올려놨습니다. 수고하고 묵은진 자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신답니다. 그러면 내가 지는 짐을 져주시기 때문에 나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이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확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그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해주고 있다는 거 그대로 믿으면은 그대로 매일 삶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성령의 도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는 우리의 빌바를 성령께 직접 강구해서 내가 내 마음을 알듯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내준 영이므로 하나님 사정은 성령이 하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알려드린다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답이 우리에게 오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주는 그리스도거든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께 거저 갈 수 있는 티켓을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변화된 사람이 자기가 간증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갔다고 그래요. 가니까는 베드로가 문에서 딱 지키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너를 여기에 보내줘야 되느냐? 찾아보더래요. 생명을 찾아보더래요. 그래, 생명력에 이름이 없어. 그런데 자기가 밑에 있을 때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생명력에 기록이 된다고 했는데 없다.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베드로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베드로는 없다고 하니까 다시 찾아보시오. 성경에는 분명히 있다고 해서 믿고 내가 왔는데 내 이름이 거기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다시 찾더래요. 생명록을 찾더래요. 그러더니 아 여기 있다고 전국에 넣어주더라고. 확신이라는 거예요. 없다 하고 하면 비실비실해가지고 지옥으로 가지 말고 확신을 갈고 거기에서 붙잡고 그와 함께 결판을 내라는 거예요. 왜? 그게 확신이거든요. 확신.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확신을 갖고 살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건 우리를 보혜해 주는 자라고요. 컴포터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성경 보니까 컴포터라고 다른 말로 여기 써 있더라고요. 예,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성령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요. 여러분이 세례받으면은 죄를 사해 주십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요. 사해 줬다고는 그 확신 인으로 뭘 줘요? 성령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준다고요. 성령을 선물해 주면 어디 계세요? 성령은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을 내가 주장했지만은 세례받고 나면은 성령이 주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고 성령의 사람이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을 주는 거 아니에요? 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확신을 갖는 거거든요. 어디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해야 돼요. 나는 에브람 송입니다. 그것은 호적을 떠나가서 여기 시민권 받을 때나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겸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겸손한 자세에 이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본을 받아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행하는 거,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예수께서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에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고난받으실 것을 무려 세 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됐어요. 여기 있어요. 놔두세요. 놔두세요. 예, 세 번이나 말씀을 하신다고요. 예수님께 이야기, 예수님 말씀한다. 나는 얼마 못 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것을 여기 16장 21절, 17장 22절,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 세 번이나 얘기하는데도 제자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선지자신데 감히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데 결국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을 바치실 곳으로 예루살렘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도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언제?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하나님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저 발치에 떼어놓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마시지 않게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세 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면은 나는 이 죽음을 그대로 지겠다. 뭔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겠다. 그래서 십자가를 졌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알고도 그대로 행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삶입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면에 마가복음 1장 35년 새벽 미면에 기도했습니다. 또는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은 기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한 내용을 듣고 생활을 하신 겁니다. 얼마 동안에? 3년 반 동안을 전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칠 때도 비유를 들었습니다. 비유는 어떤 비유를 들었습니까요? 여러 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합니다. 천국은 보물과 같은 것이래요. 천국은. 그런데 자기가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야 여기 보물 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 밭을 사면은 그 안에 있는 보물은 자기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중요한 것이 천국이다. 진주를 발견, 장사하는 사람이 진주를 발견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너무나 비싸니까 다 해서 그걸 산 것이 가리 천국, 그와 같은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그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천국이라 예수님 비유를 들어서 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과 관계를 요한복음 15장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여 나는 포도나무라. 나는 포도나무인데 여러분 누구냐? 포도나무 가지라. 그래서 관계를 설명을 해 주신다고요. 이렇게 본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행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요? 그날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어떤 것입니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에 있습니다. 주기도문에가 주기도만 외우면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안 구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이제 죽어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주기도문 같이 그렇게 기도 방법을 가르쳐 준 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더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냥 간구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없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어떠시 하늘의 눈같이 땅에서 이루지리라 하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 이루어지니 기쁨이 충만된다고 바랍니다. 때로는 자녀의 권세를 행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성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모두 쫓아내버렸어. 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르는 것은 동물을 잡아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나라가 15나라 이상에서 모이는 것을 옵니다. 그런데 1년 된 송아지나 양이나 데리고 올 수 없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성 안에서 제사장들이 그걸 키웠답니다. 그래가지고 오면 너희들은 돈만 가지고 와. 그래서 우리들이 잘 관리하는 여기 소 양들이 있으니 이걸 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남겨먹는 일들을 해먹은 장사하는 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장사하는 거. 원래는 편의를 봐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것을 통찰에 비난하시고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을 상을 엎으시고 다 모든 것을 깨끗이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일들을 다 내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갈 장소가 없어. 세상 일로 내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기도 싫은 거죠. 보기도 싫은 거죠. 왜? 내 안에 짐이 가득 차 있는데 뭘 더 집어넣어. 내가 하나님 말씀 아니고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필요하냐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거든.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내놓아야죠.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걸로 믿는 거예요. 네.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새 친구는 불구덩이에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7배나 더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죽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거기에 또 계셔서 보호해 주셔서 눈썹 하나도 타지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야기지요라고 옛날 얘기죠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새 친구에게 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때는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여러분은 자녀라고요. 모세는 하나님 짐 맡은 자의 사환으로 충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짐 맡은 자의 아들로 역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는데 우리는 아들이거든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 그 확신을 갖고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에 있는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아빠라 부른다는 말입니다. 아바 파더라고 아빠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아 공중의 새들 솔로몬 옷보다도 더 정말 귀하지 않느냐 하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을 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더할 수 있느냐?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서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백합화가 어떻게 자란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은 모든 것이 다 잘 자라게 해주지 않느냐? 이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믿음이 우리는 어떻습니까요? 지금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AI가 지금 발달되어서 모든 거 하는 시대에 어떠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 이후에도 그렇게 영화롭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그릇들이 다 금그릇이고 모든 것이 다 황금으로 생활한 사람이에요. 오직 잘했으면 부인을 1,000명이나 두었겠어요. 누가 말할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그에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밖에 벌하실 사람이 없어. 결국은 그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마는 거예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걸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 주님께서 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선입니다. 선을 위해서 모든 걸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줄 걸 생각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이유를 따지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아멘으로 우리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서 자신이 풍성한 생활을 할지라도 받은 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더 갖겠다고 욕심을 부리게 된다면 감사할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눈이 닫혀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것을 해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구약에 보면 그렇잖아요. 다윗 왕에 대해서 꾸중하는 선지자가 그렇게 합니다. 어느 사람이 열 마리 양이 있고 어느 사람은 한 마리 가죽처럼 키우는 양이 있는데 열 마리 가진 사람이 자기의 귀한 손님이 왔어요. 그러니 권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마리 가진 사람의 양을 찾아다가 빼앗아다가 그 사람을 대접을 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화를 냈습니다. 그놈을 당장 잡아서 족치야 되겠구나 라고 하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너였다. 네가 네 부인들이 얼마 있느냐? 네 명이나 있었잖아요. 네 부인이 얼마 있느냐? 그랬더니 네 장군의 부인을 데려다가 범했느냐? 범하기만 하면 그를 전쟁에다 죽게 만들지 않느냐? 네가 바로 그런 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나쁜 놈 같으면, 다윗이 나쁜 놈 같으면 그냥 바로 칼로 그 목을 쳐버렸을 거예요.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왜? 신약에서 헤롯 왕이 그랬잖아요. 헤롯 왕이 춤추는 여자가 춤추니까는 어떻겠어요? 천하라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춤을 추고 나서 달라고 이제 하는 것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런 여자가 하는 얘기가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소반에다 담아다 주시옵소서. 마침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이 그 형제의 부인을 데려다가 산다고 해서 그걸 꾸중했다고요. 네가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꾸중했다고. 그랬더니 감옥에다가 가둬놨는데 이 여자가 그 부인이 이 자기 딸한테 이야기해서 목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딱 해서 소반에 갖다가 주니까 그걸 자기 애매한테 가져줬다. 그러나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요? 그 이야기에 네가 바로 그런 악한 자다고 할 때에 바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에 합한 자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래요. 그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도 합한 자래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다윗처럼 죄를 졌든지 저처럼 죄를 졌든지 죄는 똑같이 죄를 지으라는 거죠. 죄는 하나님 편에서는 눈금만만도 안 아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죄. 큰 거나 작은 거나 관계없이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얼마나 많은 것을 받고 삽니까? 그런데도 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턱없기를 기뻐하며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다는 자족 속에서 자만족 속에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교만하게 되고 욕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가리워서 세상 것이 선한 것을 볼 수가 없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포도원의 소장인의 비유를 유대인들을 들어줬습니다. 오늘 21장의 마지막에 어느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다 만들어놓고 소장인한테 주고 멀리 갔습니다. 갔다 와서 이제 그러니까 렌트를 내준 거기 때문에 싹쓸 받으러 종을 보냈더니 다 죽였다고 두 번 보내서 죽여 세 번째 보냈더니 그 아들까지도 죽여버렸다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를 죽일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어떤 것입니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빈손 들고 왔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누가 주든지 하나님이 주셨든지 부모가 주셨든지 내가 자수성가했든지 채워져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어떻게 받았든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되면은 그 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는 그만하고 오라 하면은 우리는 그냥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받고 사는 그 순간순간을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이 윤택하고 빛을 발한다고요. 그래서 얼굴에 아우라가 돋은 사람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오랫동안 수련을 하게 되니까 자기를 누르고 정말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2시 반에 딱 일어났는데 뭐가 띵 해요. 그래서 보니까는 카톡이 왔는데 카톡을 열어보니까 손흥민에 대해서 이야기한 유튜브가 딱 올라와 있어요. 손흥민이 한국에 와서 대단히 지금 힘든 사이에 있답니다. 그랬더니 영국에서 그러한 손흥민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3년 동안에 7년 동안 영국에 있었는데 3년 동안에 토트넘에 7년 동안 있었답니다. 3년 동안에 그가 영국에서 행했던 일을 쭉 터뜨렸어요. 어떻게 했느냐? 그가 3년 동안에 그 밥을 주는 게 무엇입니까요? 없는 자들을 불러서 밥 제공해 주는 것. 그 제공해 주는 거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예. 그러니까 무인 식사하는 것을 40여 군데를 하고 발런티아를 모집해서 발런트들을 통해서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면서 발런트만 알고 자기 손흥민이가 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무인 급식소입니까요? 급식을 하는 거예요. 급식소를 이렇게 설치해 놓았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온 사람들이 취직 자리를 원하면은 청소하는 거라든지 유리 닦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살아놓으라고 영국에서 아주 난리가 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 정부에서 영국 수상이 손흥민이 한국에서 태국전을 끝나고 돌아오면 그에게 표창장을 줘야 되고 그 40군데 무인 급식소를 자기들이 검사하고 도와주겠다. 그랬더니 그 또 무슨 축구협회인가 무슨 회장인가 한 사람이 내가 그 손흥민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후원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평상시에 그 하는 거 보면은 무지하게 겸손한 태도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것을 힘든 그런 과정에 그를 격려해야 되겠다고 해서 말하지 말라고는 그 속에 있는 일꾼이 그 직원이 그렇게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띵 왔어요. 아, 오늘 제가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니까 손흥민이가 이렇게 또 떴나 보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태국에 들어갔는데 밤에 들어갔답니다. 밤에 태국에 한국에서 6시간 타고 갔는데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태국인들이 한국하고 1대1로 축구해서 동점을 이뤄서 자기 나라 도착했는데 태국 국무위원인가요? 수상이죠. 거기 왕이니까 수상이 그들을 아주 그냥 대접을 잘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공항에 갔을 때는 40여 명밖에는 환영객들이 안 나왔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가 거기에 도착했는데 1km에 사람들이 가득 공항에 있어가지고 간신히 빠져서 나가서 그렇게 갔다고 그렇게 환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러한 겸손한 삶을 사니까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그를 올려준다고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했죠. 높아지기를 원하냐 낮게 두어라 하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생각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손흥민이 거기에 영국에서 아주 베컴 이후에 처음이랍니다. 베컴 이후에 처음으로 영국 사람을 위해서 무인 급수를 만들어 40여 군데 그것도 40여 군데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듯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 준다는 거죠.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 우리는 이웃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만 하십시다. 어떻게 얼마만큼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여러분은 세상에 살면서도 정말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준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선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